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며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국지위는 용납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임에 성공해 제98대 총리로 1일 선출됐습니다. 아베 총리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또 총리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전체의 3분의 1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임에 따라 전쟁 가는 국가를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 테러로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1일 맨하탄 사고 현장에는 아직 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지만 뉴욕 시민들은 평소처럼 직장을 출근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탄에는 31일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테러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 남성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세이폴로 사이포프이며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일 테헤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일방적인 수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회담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가 방위에 필요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불인증하며 협정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이 이 지역 테러 소탕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이란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와 이란이 3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올해 서태평양에서 미국 구축함과 상선이 충돌한 두 건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1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함정 지휘관의 여러 실수와 일반 병사들의 근무 태만 등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군해에서 상선과 충돌한 이지스 구축함 맥케인호의 경우 많은 선박이 통과하는 해협에서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돌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국제적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 칠함대 소속 구축함 피츠제럴드호는 지난 6월 일본 해상에서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해군 장병 7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8월에는 이지스 구축함 맥케노가 싱가포르 군해에서 상선과 충돌해 승조원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8월 군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칠함대 사령관을 보직 해임한 바 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은 스페인 법원의 소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당 변호사가 1일 밝혔습니다. 폴 베커트 담당 변호사는 다만 푸지데몬 수반이 벨기에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현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적인 노력과 북한과의 대화가 서로 다른 개념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리는 31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시간 낭비라고 지칭했던 건 외교가 아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역 내에서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북한 해외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북한 정권의 자원을 거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 캠페인이 계속되는 한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선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뒀었지만 북한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길 원치 않았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미국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외부 교역 상당수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면서 이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MZ 대신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국이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곳으로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최적의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중 납북자 가족들과 만나게 된 건 이들 가족들 중 일부가 3개월 전 백악관을 찾아와 당국자들과 면담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납북자 가족들과의 만남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큰 관심을 보였고 또 그들의 사연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긴장이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도 북한의 위협을 깨닫는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긴장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welcome that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a closer relationship.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영내 좋은 일이라며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에 가하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드 관련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THAAD, nothing has changed from our position on that. It is a was an alliance decision.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체계이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것 역시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설명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중국이 깨달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is coming even closer to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a thorn in its side. And a thorn in its side of many nations.
앞서 한국과 중국은 이날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11월 14일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3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공동 제안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5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우려되는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 간의 상관관계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한 내용도 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4년 연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6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는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include in our 2017 draft a paragraph welcoming the accountability measures.
유엔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임명한 독립 전문가 그룹 활동의 후속 조치로 채택된 책임 규명과 처벌 관련 조치를 환영하는 문구를 올해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독립 전문가 그룹은 지난 3월 활동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형사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해 58개국이었던 공동제안국이 올해는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벌어졌던 학살과 탄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송 전 소장은 유엔 안보리가 70년 동안 계속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상현 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재판소장을 역임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범죄 사실들을 명시했는데요. 이 중 ICC가 다루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ICC에 회부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검사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전쟁 범죄 아니면 반인도적 범죄 또는 그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 책임자,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 거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을 ICC가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처벌을 받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비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이 사람을 국제사법 아니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회부하는 결의를 하면 비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ICC가 맡아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자꾸 됐던 것이고 왜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인권 위반 사태를 ICC로 회부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아직 유엔 안보리에서 제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대체로 그럴 것 같습니다. 15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고 5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유효한 결의가 돼서 그대로 실시가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은 항상 되는데 이제 그때 그런 강대국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그것이 의결을 할 수 있는 표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뜯어 말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ICC가 여태까지 다룬 사례나 아니면 2차 네. 세계대전 뉘렌베르크 재판 이후 여러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현재 네.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치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알지만은 나치 시대의 수용소라든지 고문 학살 뭐 이런 그 짓들을 여러 해 동안 했고 스탈린 시대에도 똑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했고 지금 북한 정권이 하는 행위도 거의 비슷한 행위인데 히틀러가 자행했던 행위는 몇 년 내에 없어졌고 또 스탈린의 그 수용소 굴락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도 몇십 년 내에 없어졌는데 지금 이 북한의 인권 위반 사태는 70년 가까이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제가 들은 세 가지 그 사례 중에서 북한 사태가 가장 오래 지속되면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자꾸 살려서 국제 여론으로 여론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유엔 안보리가 이거를 회부하는 결의를 해주면은 그게 아마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ICC 검찰부는 연평도와 천안함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체 조사했으나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뜻은 그 검찰부가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범죄 혹은 반인도 범죄를 조사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범죄로도 제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을 접촉해가지고 무슨 증거 자료를 내달라 또 우리 수사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해달라 뭐 헌들 북한에서 뭐 코방기나 끼우겠습니까? 절대 응하지도 않겠죠. 뭐 그런 사정은 그 오캄포 검사가 전에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나 지금이나 뭐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COI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보고서는 한 372페이지인가 뭐 어쨌든 보고서인데 보고서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탈북자라든지 무슨 다른 관계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증언이나 관계 서류나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할 길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수단 그 오마르 알 바시르에게 전쟁 범죄 및 대량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고 그 네. 지금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네, 구속력이 그렇죠. 구속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05년에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을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ICC 그거 뭐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이 ICC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같은 것은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50년 후가 되든 알바시르 대통령은 아마 잠잘 때 잠을 잘 편히 못 잘 겁니다. 아무 때나 그 자기 머리 위에 그 구속영장이 댕글댕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야를 하든 뭐 권좌에 그냥 있든 간에 어느 날이고 간에 그 사람이 붙들려 올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게 그 김정은한테도 똑같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정은도 네. 뭐 알바시르와 같이 매일 뭐
그렇죠. 그리고 회원국 어느 나라도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가면 거기서 붙들려서 헤이그로 신병인도가 될 테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알바시르도 지금 회원국이 아닌 나라만 뭐 잠깐 가거나 아예 안 가고 말지 행동이 많이 제약이 되고 불안하죠.
혹시 그 ICC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 행동에 대응해서 이제 제재하는 결의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결의를 보면은 그거를 북한을 옹호하는 다른 강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원래의 결의안 내용을 약간 좀 그 시켜서 이제 좀 타협된 제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건 있는데 그 원유 거래의 면에서 그 좀 모니터링을 하고 통제를 하게 동의하는 대신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결의안 자체에서 삭제하는 그런 아마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타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엔 결의안에 네. 김정은의 이름이 포함됐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북한 동포가 뭐 수천만 명이 살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아주 조직적인 검열에 의해서 뭐 유엔이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지 어떤지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최고 권력층에서 김정은을 싸고 도는 지도층 내지 지지층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유엔이라고 하는 인류 모든 국가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자기네 지도자의 이름이 거기에 그 나쁜 맥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름은 거기에 결의안에 유지하는 게 맞고 다른 데서 더 양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선박이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열흘 넘게 입항을 못한 채 항구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북제재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선박으로 지정된 페트렐 8호가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항구들에서 포착됐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페트렐 8호는 10월 한 달간 랴오닝성의 바위치안항과 산둥성의 옌타이항과 웨이팡항 인근 해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위치안과 옌타이, 웨이팡항은 모두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들로 이 중 웨이팡항에는 실제 입항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페트렐 8호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한 4척의 선박에 포함돼 이날부터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전면 수입 금지 규정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면서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패트렐 8호는 제재가 부과된 시점부터 머물고 있던 바이치안항을 5일 떠나 다음 날인 6일 웨이팡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7일 옌타이항에서 멀지 않은 해상으로 이동해 17일까지 이곳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18일부터 31일 현재까지 바이치안항에서 약 8km 떨어진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서 선박 추적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지 투로스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패트렐 8호가 같은 장소에서 1시간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 since the 18th, when it actually reached Beakwan Bay, until today,
열흘 넘게 입항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투로스는 패트렐 8호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도 옌타이항 인근에 머물 당시에도 탕구에 입항을 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수신 신호가 약해 실제 입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패트렐 8호에 입항을 허가한 중국 항구가 선박 식별 번호 IMO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en ships are designated, they're designated by their IMO number. That'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선박은 이름이나 선적을 바꿀 순 있지만 IMO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패트렐 8호가 국제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는 만큼 UN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입항을 하지 못한 채 항구와 가까운 해역에서 장시간 머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당시 북한 선박 10여 척이 약 3주 동안 공해상에 머물다 중국 항구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대거 유엔에 제재된 직후에는 해당 선박 여러 척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 인근에 일주일 넘게 머물다 북한으로 되돌아갔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패트렐 8호는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코모로스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2011년에 건조돼 비교적 최신형 선박인 패트렐 8호는 주로 한반도 서해상을 중심으로 운항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패트렐 8호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나머지 세 척의 선박은 지난해부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 방문해서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대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국제 원칙에 따라 해법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황인철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황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황 대표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의 이름은 황인철이라고 하고요. 제 나이 두 살 때 저희 아버지가 그 MBC PD셨는데 출장을 가시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시다가 북으로 하이재킹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두 살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48년이 지나서 다들 잊어버리는 사건이었었고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16년간 아주 부단히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에도 조금씩 한 분 한 분씩 알아주시는 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에 아버님이 납치를 당하신 거죠?
예, 딱 48년 됐습니다.
그럼 지난 48년 동안 아버님에 대한 구명운동은 현재 개인 또는 가족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저는 1999년도에 그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 6월 달에 그 북한 적시자사가 대한 적시자사를 통해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으로 납치당한 제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북한에 계실 것이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북한에 계실 것이고 그런데 어디인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조차도 모르겠다고 하는 북한의 답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생존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고요.
지금까지 아버님 구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또 UN에까지 개인적으로 또 단체 차원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어떤 진전을 이뤘습니까?
저한테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접할 수 있었던 칼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벽을 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 당시 발생 연도가 1969년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 넘어야 될 그 벽은 이것은 고대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포기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를 정부 당국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을 넘어야 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됐었죠.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진전 없이 말에서 말로 끝나게 되는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중요도와 그 필요성 그리고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너무나 어렵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2010년도 6월 17일 날 그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접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죽었던 단어, 납북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자가 되게 됐고요. 2012년도 그 5월 9일자에 북한이 저희 아버지에 관한 답변을 이제 보내주게 되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실적으로 짚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참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원칙에 따른 어떤 그러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칙과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야 그리고 국제사회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정부 역시 북한에 억류됐던 자국민들을 여러 노력을 통해서 본국으로 데려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댔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외로웠고 과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치 문제에 관해서 다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 문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웠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행동적으로 직접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너무나 부러운 마음에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더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됐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도 오셔서 저희 가족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팩트에 의해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을 알려주고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원칙이라 생각했고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를 못하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건은 사실상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과 기타 국제기구에 의한 원칙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상부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곳 서울에도 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 대표께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고 싶으십니까? 음성 편지나 영상 편지를 쓰듯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사는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의 황희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두 살 때 납치를 당했고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생사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 특히 양단한 인권유린 행위로 인간 세상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북한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국에 오셔서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의 가족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참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게 참 북한이라고 그러면 참 이게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인질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국자들한테 뭐 한국 정부한테 얘기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인질로 되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에 의해서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저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기를 당국자들한테도 호소하고 싶죠.
다음 달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사건은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칙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그 협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예외가 없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예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데 그 예외 없는 데서 예외가 만들어져 있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방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신들한테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과 꼭 상봉하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고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황인철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대표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영권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방한 당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모두 9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국회에서 연설하며 비무장지대 DMZ 혹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따라 연설 내용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상기시키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방한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한국 전쟁을 언급하며 다시는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비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소련군에 의해 격추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소련의 한국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애도와 분노를 표하는 한편 같은 해 북한이 미얀마 양곤에서 아웅산 묘소를 방문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7.7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 간 긴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국회 연설에서 대북 억지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actively support the peaceful initiatives of President No to build bridges to the North. And I will work closely with the President to coordinate our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실질적, 평화적, 생산적 대화로 이끌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보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핵확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2주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내 도라산역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다시 한번 지칭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의 만류로 이 같은 언급을 뺐습니다. 당시 한국에 주재했던 토마스 허버드 대사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전했습니다.
He had originally planned to use the axis of evil comment again in his speech, but President Kim Dae-jung strongly resisted that.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악의 축 언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 사회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허버드 대사는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이어가려 했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을 두 차례 더 방문했습니다. 2002년에는 비무장지대, 2005년에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 2008년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주재했던 알렉산더 버시바오 대사는 VOA에 당시 용산 방문은 대통령이 미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통상적인 방문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재임 중 4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14년 마지막 방문 때에는 북한을 왕따 국가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people have a choice. They can choose to continue down a lonely road of isolation, or they can choose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Seek a future of greater opportunity and greater security.
북한은 고립의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국제사회에 합류해 보다 큰 기회와 안정, 존경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974년 방한한 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제의 전쟁 두목,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쟁 광신자라고 비난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한국 방문도 전쟁 행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감소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2,396톤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수입량 7,399톤에 비해 68%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000여 톤의 쌀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선 85%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옥수수 수입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1,160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무려 92%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9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한 곡물은 총 17,375톤으로 전달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6% 감소했습니다. 수입량은 밀가루가 13,4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쌀과 옥수수, 전분 순이었습니다. 밀가루 수입은 예외적으로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수기인 9월 곡물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는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수확기인 9월 수입량을 대폭 줄인 것은 가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또 북한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과 8월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7월 옥수수 수입량은 2만 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0배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8월에도 14,000여 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30일 VOA에 올해 가뭄으로 인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뭐 생산량이 좀 줄기는 줄었을 텐데 그 생산량 그 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5% 내외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그 감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올해 뭐 식량 사정이 뭐 크게 뭐 북한에 타격을 준다든지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 원장은 다만 6월 이후 옥수수나 밀가루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나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7,997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14만 1,225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90%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 남포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7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린 가운데 용현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8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장진과 해산, 삼지연 등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청주엔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5도, 옹기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며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임에 성공해 제98대 총리로 1일 선출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리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전체의 3분의 1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임에 따라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1일 유엔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제재안에 최초로 기권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은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무역과 여행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왜 미국이 12개월 만에 반대표를 던졌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많은 쿠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무역으로 번 돈이 독재 정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6년간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이 결의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일 테헤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회담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국가 방위와 필요한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불인증하며 협정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럭 테러로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1일 맨하탄 사고 현장에는 아직 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지만 뉴욕 시민들은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탄에서는 31일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테러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남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세이폴로 사이포프이며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된 2018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알릴 성화가 1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열린 환영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연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임시 성화대에 점화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성화는 오늘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전국 2000km를 누빈 뒤 개회식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일입니다. 미 해군이 올해 서태평양에서 구축함과 산성이 충돌한 두 건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1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함정 지휘관의 여러 실수와 일반 병사들의 근무 태만 등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근해에서 상성과 충돌한 존 맥케인호의 경우 많은 선박이 통과하는 해협에서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